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서 캐톨릭을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천주교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뭐 개신교인과, 저는 그때 개신교인이었죠, 당연히. 개신교인과 그 천주교인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 꼭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개신교인의 눈으로 볼 때 그 천주교에서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약간 논쟁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되었는데, 사실 그런데 그런 논쟁과 이야기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이야기해도 뭐 서로 간에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이해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조금 지나서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됐는데, 왜냐하면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은 서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신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기치 아래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권위는 한 가지 권위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천주교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물론 중요합니다. 무엇과 비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권위로 성경의 권위가 있지만 거기에 더해져서 교회의 자체가 갖고 있는 권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과 그리고 교황을 비롯한 교회에서 뭐 회의나 여러 가지 적법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한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거의 성경에 비견될 만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인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너희는 왜 성경에 없는 그런 것을 하느냐. 근데 우리에게는 성경에 없는 것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그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질문처럼 생각되지만 천주교인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결정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어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똑같은 권위와 어떤 그런 어떤 적법성이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이 이야기할 때 뭐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고 권위를 생각하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야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제부터 잘 아시다시피 교단에서는 특별 총회가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논의의 대상은 휴먼 섹슈얼리티, 결혼에 관한 정의와 LGBTQI, 뭐 LGBTQI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안수 문제에 관한 것으로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서 지금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겠지만 아마 쉽사리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 아무리 회의를 길게 해도 명확한 결론, 서로 간에 승복하고 납득할 만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또는 예전과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의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죠. 세상이 어둡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길 원하지만 세상이 어두워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을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이 비추는 대로 갈 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103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심하오니, 109절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110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어두워서 자칫 한 발 잘못 내디디면 큰 위험 속에 빨려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10절에 보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9절에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에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11절에 주의 증거대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싸오니, 이어서 112절에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느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만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빛이 비추는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길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인간은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아서 그 빛이 약간만 희미해 보여도 내가 다른 길로 걸어가고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적어도 개신교인에게 있어서 이 빛이라는 것은 말씀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천주교인들에게는 성경의 권위에 더해서 교회의 권위, 즉 교회 전통과 교황을 비롯한 교회 결정의 권위가 거의 성경과 비등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부분은 성경 말씀대로 따르지만 성경이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바로 교회가 정한 다른 전통적으로 정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길은 똑같이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불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도 성경 말고 다른 것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 네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전통, 체험, 이성,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권위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전통, 체험, 이성은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성경을 우리가 따라 나가는데 가끔 좀 불명확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교회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왔는가라는 전통을 살펴보고 이제까지 우리의 경험에서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라는 경험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이성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그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성경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이 점차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신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 말씀이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는데 이런 믿음들이 수세기를 걸쳐지면서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히 성경에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말씀, 그대로 순종하던 그런 믿음들이 점차 전통과 체험과 이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금번 특별총회에서 다뤄지는 이 인간의 성의 문제, 뭐 결혼에 관한 문제도 예전에는 동성애 그러면 당연히 죄로 여겼어요. 뭐 이것은 뭐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이 분명한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라고 하나의 의심도 없이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차 변화되면서 예전에 너무나 분명하다고 여겼던 이것,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강한 빛으로 비추고 있다고 여겼던 이것도 희미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희미하니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으니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번 바라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다양한 요구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야겠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고, 그리고 또한 제가 어떤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시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세 가지 시각이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 시각에 딱 머무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시각을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무엇 같으냐면 음식을 먹으면서 짜다, 싱겁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짠맛과 싱거운 맛이 있는데 짠맛과 싱거운 맛이 딱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덜 짠맛도 있고 덜덜덜 짠맛도 있고 약간 싱거운 맛도 있고 약간 싱거운 맛도 있고 짠맛과 싱거운 맛 사이에는 수많은 맛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그 맛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딱 세 가지에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수많은 어떤 그런 시각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몇 번 바꿨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는데 이 세 가지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건데 그분께서는 성경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스냅 사진과 그리고 포트레이트과 그리고 추상화, 이게 세 가지로 설명했거든요. 근데 약간 좀 모호한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설명할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막 이름을 계속 바꿔가면서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세 가지를 이름을 확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설명으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증거사진과 같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사건이 터지면 누가 오죠? 이 과학수사대원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막 찍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찍죠? 최대한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배제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만 사진을 찍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우리가 문서를 스캔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의 아이디를 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아이디를 스캔해서 복사해서 내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아이디를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내야 합니다. 그것을 뭐 조작하거나 뭐 이름을 바꾸거나 뭐 날짜를 바꾸거나 그럴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그대로 찍는 것이 바로 이런 증거 사진입니다. 성경에 마치 이와 같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자 영감설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는 성경 저자의 생각은 하나도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한 글자 한 글자를 받아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죠.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것 좀 타입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제 말을 받아서 쓰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그 저자에게 불러주시는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은 것이 성경이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런 해석입니다. 저자의 생각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100%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1.1획도 오류가 없고 그 모든 표현과 단어 사용들 그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만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신학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저자의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독특한 어떤 문학적인 어떤 글을 쓰는 스타일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성경에 원본이 없어요. 여러분 뭐 모세오경이 있는데 모세가 처음 기록한 모세오경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성경들은 다 필사본들이거든요. 처음에 있었던 것을 베껴 쓴 거예요. 베껴 쓰다 보니까 뭐 받침이 틀릴 수도 있고 점 하나가 안 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들은 대부분 다 번역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볼 때도 다 번역 성경 보지,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보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번역하면서 여러 가지 오류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 모든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쓰여졌다. 저자가 의도했던 바 어떤 그 사람의 특색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그대로 기록됐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사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축자 영감설과 같은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작가의 어떤 작품 사진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작가의 어떤 사진을 보신 적이 있죠? 정말 아름답고 작가가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참신하게 느껴지는 사진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사진작가분이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를 찍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찍으면 막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면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이렇게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그런 사람을 이 중에서 찾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사진을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진을 보면 아, 이 예배가 정말 말씀에 선포되고 그리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그런데 어떤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을 때 이 중에 어떤 분은 눈이 반쯤 감겨서 약간 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사실이지만 아, 예배가 굉장히 지루하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막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경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눈을 반쯤 감고 약간 좀 다른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작가는 분명한 사실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진작가가 의도했던 바가 그 가운데 표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사진들 속에서 의도를 가지고 집중할 것을 취사 선택하고 여러 가지 사진 기술을 통해서 의도한 바를 부각시키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사진작가의 사진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들입니다. 성경도 이와 같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저작에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은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이 저자를 거치면서 그 저자의 글 쓰는 스타일이라든지 저자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또한 당시 저자의 공동체가 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강조점들이 그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암만 찾아봐도 달란트 비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강조하는 점도 약간 달라요.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어떤 모습을 띄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달란트 비유를 하셨느냐, 문화 비유를 하셨느냐. 근데 이것은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하셨다고 보는 것도 뭐 무리가 있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하셨다고 해도 그 중에 어느 걸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믿기론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도 하셨고 문화 비유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다르고 청중이 다르면 다른 비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는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중에서 달란트 비유를 적어놨고 누가복음에는 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중에서 문화 비유를 적어놨을까요? 그 이유는 돈의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산하면 6천 드라크마라고 해요. 1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인 달란트는 6천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1년에 한 300일이라고 생각하면 6천일이면 20년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2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를 마치고 그 주고 떠났다. 이렇게 달란트 비유는 되어 있잖아요. 문화 비유는 1문화는 100드라크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 3개월치 월급 이 정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몇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고, 그리고 문화 비유는 그냥 몇천 달러 정도의 금액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고 문화 비유가 있는데, 누가는 문화 비유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은 그 처음에 누가복음을 읽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막 몇백만 달러의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당신에게 뭐 일을 하라고 몇천 달러를 주고 떠났는데, 그 몇천 달러를 어떤 사람이 잘 관리해서 그것이 뭐 몇만 달러로 불렸다 이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와닿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뭐 살아갈 것도 없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누가 당신에게 뭐 몇백만 불을 맡기고 갔는데, 그러면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가 써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교적으로 마태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에게 누가 당신에게 사업하라고 몇천 불을 주고 왔는데, 그러면은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무슨 사업하는데 몇천 불을 주고 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선택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이점이 마태와 누가 가운데 그 저자의 상황과 그리고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가 취사선택해서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치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는 것처럼 취사선택해서 분명한 사실인 것, 예수님이 문화 비유를 하셨던 것도 사실이고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마태는 그 중에서 달란트 비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누가는 문화 비유가 이 공동체에 더 맞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정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의 일은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25절로 요한복음 마치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요한이 복음서를 쫙 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지금 복음서 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만 기록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적과 말씀들을 선택했고, 이 선택의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선택에는 성경 저자의 의도와 현재 공동체가 처한 상황 역시 작용했던 것입니다. 즉 누가가 속한 공동체는 이 문화 비유가 제일 적당했던 것이고, 마태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제일 적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서 저자의 의도와 성경을 처음 받게 된 공동체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참된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욱더 그 핵심 뜻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성경학자들이 하고 있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오늘날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시각을 지지하고 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에서 보다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그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좀 이렇게 시각이 보수적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로교적인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장로교적인 아닙니다. 뭐 완전히 장로교는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감리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적인 시각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것에 충분한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을 마치 합성사진처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합성사진이 무엇이지요? 사진을 만드는 사람이 이곳저곳에 찍혀있는 것들을 모아서 자기의 의도대로 조작해서 만든 것이 합성사진입니다. 창작해낸 것입니다. 한 부분 한 부분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합쳐졌을 때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 되는 것이 합성사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체 사진을 이제 예배 끝나고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오늘 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예배 참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배에 참석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진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단체 사진을 딱 적어놓고 그분 사진을 따로 찍어서 그 사진을 이렇게 옮겨서 마치 우리 오늘 단체 사진을 같이 찍어서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한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성사진이거든요. 이 합성사진에서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진을 만드는 사람이 무엇을 의도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성경도 이와 같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저자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말을 해야만 했던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각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경의 저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가장 좋게 가장 효과적으로 잘 돋보이게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시각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인 것이고 저자가 원하는 것을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잘 조작해서 창조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 해석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최종 권위로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는 이 세계에 획일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양한 시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권위를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의 최종 권위로 여기고 불가침적인 권위로 여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은 그저 오늘날의 환경에 맞게 해석되어야 될 그런 해석의 문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성 문제와 결혼의 문제도 성경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지금 현 상황은 어떠한가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길래 인간의 성 문제를 이렇게 기록했는가 그렇다면 상황이 바뀐 오늘날에는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어떤 것이 저자의 의도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과거와 현재와 변하지 않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 시각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시각이 충돌하게 될 때 뭐 세 가지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가지 시각이 충돌하게 될 때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점차 모든 논의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차 성경적 가치 기준과는 멀어져가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성경의 내용에 상반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에 근거한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중에 113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 걸어갈 길을 비추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가 저희들이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불분명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시고 우리 길에 비치시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그 등과 그 빛을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분명하신 은혜가 주의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